네,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허재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훈입니다.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드리는데 머뭇거려지게 되는
그러니까요.
시작입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이 방송 준비하는 동안에 막 하이파이브도 하고 화이팅도 하고 했던 건 저희가 너무 또 이렇게 다운돼서
방송을
하면 예. 좀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해보자고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100%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좀 많이 노력하고 오늘 좀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다져봤는데요.
네. 예,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예, 힘드실 시장입니다. 코스피가 현재 7%대 급락을 하면서 장 초반부터 급락세를 이제 낙폭을 만회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6%대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고 어제에서 오늘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팝니다. 개인은 이 물량을 또 고스란히 받아내면서 2조 3천억가량의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현물, 선물, 동반 매도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씩 하락한 건 아니고요. 물론 SK 하이닉스 ADR이 좀 크게 하락했고
샌디스크도 좀 빠졌죠.
예, 하락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기준으로는 2%대 하락이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는 건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말 이 이유가 합리적인 하락의 이유가 되는 건지 뭔가 우리가 또 이전처럼 우려를 좀 크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소진우 과장님과 좀 이야기를 나눴던 창신메모리의 상장 중국발 쇼크라고 우리가 좀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도 오늘 좀 내용에 있으니까 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먼저 드리는 말씀하고 네. 시작을 해보죠. 자, 여의도 본사에서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좋을 때는 좀 세미나 오시라고 저희가 많이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 좀 기분에 안 좋으시겠지만 이럴 때
더 와야죠.
이럴 때 좀 나오시죠.
네. 네. 이럴 때 나오셔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좀 설득이 되고 여기에서 내가 이쪽 방향을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지를 한번 고민을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8월 18일입니다. 아직 사실 한참 남았어요. 그때는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1부에서는 주식시장에 대한 긴급 진단을 해보고요.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하반기 시장에 대한 전략을 한번 짜보고 2부에서는 이에 맞춰서 이제 개별 종목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워낙에 이제 ETF로도 자금 운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ETF 관련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지훈 부장님, 이혁진 팀장님, 박현지 과장님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요.
네.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섹터 그리고 박현지 과장님 함께 계시니까 ETF까지 개별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시간 마련할 테니까요. 미리 신청하시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화요일 PB들의 수다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김종문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요일마다? 좀 그런 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떨어지는 날 우리 김종문 부장님과 함께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떨어지는 날만 나오시는 건 아니고 요즘 우리 시장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매일 네. 뭐 변동
너무 힘들죠. 어떤 호재성 재료가 나와도 너무 좀 이게 시장은 받아들이는 거는 매우 민감하게 호재성 재료도 약간 이제 악재성 재료는 사실은 의구심밖에 없는데 그 의구심이 확인이 되어도 사실 시장에 반영이 안 되는 모습이 전형적인 여러분들 너무 힘들게 계신 약지세장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부장님 오늘 내용 많이 또 준비를 하셨지만 오늘 네. 시장 상황부터 잠깐 좀 여쭤볼게요.
네.
이렇게나 많이 빠질 이유가 있을까 하는데 이유는 계속 찾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네, 맞습니다.
뭐 미국발도 있고 네. 그리고 중국에서 네. 메모리를 장비까지 지금 만들기 시작했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좀 한밤에. 들려서
근데 네네.
빠져봤자 한 5% 내외이지 않을까 했는데 조금 더
그렇죠.
크게 빠지고 있거든요.
예.
이유가 좀 있을까요?
역시 우리가 한간에 이제 뭐 시장의 변동성의 주요 이제 그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네.
레버리지. 거기다가 사실 뭐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자금이 창신 메모리가 상장이 되면서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5배 가까이 올랐고
네.
시총이 800조 원까지 왔더라고요. 800조 원 같으면 사실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연초 가격보다도 비싼 가격까지 시장 유동성이 몰렸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시장은 적정 수준을 찾아갈 걸로 보고 있어요. 밸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앞서 방송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기업의 이익이 300조, 400조 버는 기업이 있고 그리고 압도적인 시장에서 기술력이나 모든 측면에서 1등 우위에 있는 기업들보다도 네. 그 해당 기업의 밸류가 4위권의 기업이 아무리 중국의 정부가 많이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그 시가총액이 밸류가 20배 이상 받는다는 거는 밸류 가치로 한 5배 이상의 밸류를 받는다는 거는 조금 시장이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고 결국에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것만큼도 악재가 없고 네. 주가가 많이 내려가는 것만큼도 그 기업의 밸류가 공고히 유지가 되는 국면에서는 호재가 없다고 할 수 있으니 조금 힘드신 상황이지만 버텨나가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뭐 사실 우리가 매도의 실익이 없다라고 얘기한 게 6월부터거든요.
맞아요. 네.
한 달 내내 매도의 실익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참 송구스럽기도 하고 한데 지금은 진짜 팔아도 우리가 뭐가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팔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팔면 그냥 여기서 도망가는 거 말고는 의미를 찾을 게 많이 없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뭐 저의 의견이라고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부장님, 이게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우리 시장을 보면은 이제 미국 시장과 우리가 항상 네. 비교하잖아요. 미국은 밤 사이에 반도체 종목들 일부가 우리처럼 폭락은 아니지만
그렇죠.
장비주 뭐 일부 메모리 종목들이 하락했단 말이죠.
네.
근데 다른 섹터들이 오르면서 S&P 500, 다우는 상승을 했고
맞아요.
나스닥도 0.2%밖에 안 빠졌어요.
네.
근데 우리는 꼭 이렇게 하락할 때
네.
삼전닉스 폭락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그 심지어 코스닥도 엄청
맞아요.
폭락을 하는데
네네.
이게 원인이 뭘까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제가 사실 방송 전에 부장한테
네네.
여쭤봤더니 좀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시길래
네.
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수급적인 부분
네, 수급적인 부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보통 이제 수급을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체크하고는 있진 않지만 하락의 원인이나 어떤 이제 이유가 안 될 때 주가를 단기적인 움직이는 방향성은 수급이 중요하다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주가가 조금 내려왔는데 이게 더 큰 하락이 나오고
네.
한쪽 섹터의 하락이 다른 섹터의 하락까지도 부르는 지금 양상이 나오고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레버리지 관련된 투자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요 원인으로 생각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1이라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삼성전자로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주식을 들고 있으면 신용은 보통 거의 한 2억까지도 추가로 더 쓸 수 있어요. 뭐 지금은 좀 담보 비율을 좀 낮춰서 더 작은 비중으로 써야 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1억이라는 돈으로 3억이라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네.
뭐 삼성전자 한 종목 만 살려고 집중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하이닉스도 사고 우리 코스닥의 다른 기업들도 살 수가 있잖아요. 이 다양한 기업들을 샀을 때 이게 여기에서 30% 같이 지금 30% 이상 빠졌으니까 30%의 조정만 오면 단순히 뭐 30% 빠졌는데 왜 뭐 다른 부분까지 매도 물량이 나와야 돼.
그렇죠.
삼성전자만 팔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삼성전자만 팔아가지고 안 되죠. 왜냐? 1억이라는 주식으로 2억을 대출을 받아서 30%가 빠졌으면 9천만 원이 빠졌죠.
네.
네. 그러면 9천만 원인데 삼성전자 1억이라는 주식이 그대로 있냐? 아니죠. 삼성전자도 30%가 빠졌죠.
그쵸.
다른 주식도 다 빠졌죠.
네.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일단 한가 기준으로 해서 시장가를 다 팔 거를 가정을 해서 담보 부족을 해소를 합니다.
근데
우리 은행도 마찬가지.
한가 기준으로 해요?
왜냐하면 극단적인 가정이 시장이 그 다음날 이번에 우리 주가 정말 마음 아픈 주식이긴 하지만 우리 뭐 코오룡 티슈진이나
네.
뭐 코 그러니까 뭐 삼 모 주식이나 주가가 매도할 기회도 안 주고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시스템으로 그런 가정까지도 하고 만약에 그 주식만 100% 다 들고 있었다면
네.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게 미수채권이 발생이 돼버립니다. 예전에 저는 경험이 사실은 좀 부족하긴 했지만 저희 선배님들 그 예전에 IT 버블이 무너졌을 때 그때는 이렇게 들고 있었던 주식들이 레버리지를 썼던 게 팔 기회도 안 주고 주가가 다 하락해서 예를 들어서 90% 하락이 나왔다.
네.
그러면 아예 증권사 입장에서는 적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그래서 시장가로 일단 하한가를 책정을 해서 매도 물량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 이렇게 빠지는 날 우리 뭐 박병창 이사님이나 박 대표님이나 이런 이제 투자의 수급을 잘 보시는 선배님들께
네.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빠졌으니까 장중에는 좀 빠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게 그런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전 종목에서 랜덤으로 매도를 매도가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사실 뭐 신용을 써서
네.
그리고 이제 뭐 레버리지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뭐 개인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그렇게 투자를
그렇죠.
한 거지만 그로 인한 시장에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은 그렇게 투자 안 하는 분들은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에 따른 피해를 또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오늘 조금 주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네. 우리 워렌 버핏 스승님이 이제 사실 저의 의견이 아니라 저는 뭐 그 대부분 이제 투자의 고전적인 대가분들의 의견을 가지고 와서 저희 투자에도 접목을 시키고 있고 고객님의 자산 관리도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오늘 조금 풀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빠지는 시장에서 누군가는 기회를 찾고 이럴 때 기다렸다가 적극적으로 또 비중을 가져가는 분들 물론 저는 그렇게 못해서 여러분들 저희 모시는 분들이나 고객님들께 250만 원 이상일 때 이렇게 빠질 줄 알았다면 전 비중을 좀 줄이자는 말씀 드렸겠지만 네. 물론 그때도 약간의 비중은 일부는 이익 실현하셔서 ELS 투자라든지 조금 안전하게 목표 수준까지 갈 수 있는 방법도 안내를 드렸지만 네. 그런 대안들은 2부에서 제가 좀 준비를 해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께 좀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부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지금 방송을 다 듣고 보고는 계시지만 이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지금은
그렇죠.
안심이 될 수도 없고 네. 이 불안함을 씻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이럴 때는 네. 그럼 제일 중요한 마인드를 시장을 일단 외면하고 안 보는 게 제일 좋은 건가요, 부장님?
개인적으로 현금 여력이 없다거나
네.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이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안 보는 것도 방법이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객님들께 비중이 이제 다 했다고 하신다면 배당 나온 걸로 재투자할 때 생각하시고 오히려 기다려보시자. 네. 우리가 저가에 뭐 연초나 사실 전년도부터도 저는 뭐 큰 게 비중을 종목을 막 퍼뜨리는 타입이 아니어서 좋은 좀 나름의 어떤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레버리지를 안 썼다거나
아이고.
현금 가지고 하셨다면은 버틸 수 있다면 그러면은 안 보는 것도 방법이겠고 조금의 여력이 있다거나 포트의 조정의 이슈가 있다 아니면은 아, 확신이 없는 업종이 있다 이럴 때는 오히려 확신이 있는 종목으로 일전에 네. 말씀드렸지만 예컨대 한 20, 30% 빠진 종목을 매도를 해서
네.
30, 40% 빠진 종목으로 근데 그 30, 40%에 편입을 하는 시프트 하는 것들은 확실하게 미래의 이익이 담보됐다거나 자기 스스로의 확신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좀 객관타당한 투자에 가까운 투자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는 시장을 주시하면서 조금 더 대응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서킷브레이커가 코스피에서 발동이 됐습니다. 지금 8% 이상 하락한 가운데 지금 이 하락이 1분 이상 지속이 됐기 때문에
네.
현재 20분 정도 이제 거래가 매매 거래가 중단이
총으로 봤을 때 한 30분 정도 거래가 조금 힘든 상황일 텐데 6200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우리 패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지수 상황도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종문 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장님과 함께 투자를 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그래도 부장님께 물어볼 수라도 있는데 굉장히 대다수의 오늘 지금 채팅창 쓰고 계신 분들은 아마 혼자 공부하고 혼자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아 이게 지금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좀 의지하고 싶다 아니면은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다 멘탈이 네. 굉장히 흔들리다 보니까
네.
오늘 내용 속에서 좀 그 힌트를 찾았으면 좋겠거든요.
아, 네. 네. 좀 준비를 해서
준비하신 거 저희가 네.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부분들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시장의 이슈 최근에 있었던 거는 뭐 간단히 그냥 화면만 보고 그냥 코멘트만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빠질 때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그 확신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시장에 이렇게 약세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재도 악재로 인식을 하는 케이스
네.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9,500억 달러의 우리 계약이 각 기업의 수장들이 나와서 선언적인 의미를 해준 거죠. 그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LTA는 법적 구속력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소송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바이 사이드와 셀 사이드, 갑과 을의 위치에 따라서 사실 법적인 분쟁보다 그냥 넘어가는 게 유리하다고 입장이 되면 우리가 뭐 애플과의 거대 고객사와의 계약은 그냥 법적 이슈도 그냥 넘어가고 물 밑으로 네. 숨기는 경향은 있지만 그 각 기업의 이번 케이스는 수장들이 나와서 선언 그 LTA 이상의 의미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 장기 계약에 대한 의심보다는 좀 확신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지난주에 나왔었던 키미 케이스리. 우리 문샷이라는 기업의 중국 기업들이 우리가 엄청난 투자를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우리 3사 미국의 3사 제미나이라든지 그리고 챗GPT라든지 클로드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그 성능을 넘어서는 그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 빅 그 딥 딥시크 네, 이슈와는 다르게 여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매개 변수 그러니까 지금 그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2조 8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많은 더 많은 저장 장치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의미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캐펙스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시장이 우리가 의심하고 있었던 장기 계약에 대한 의문 그리고 이 장기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근간이 되는 우리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까지도 사실 각 기업들이 캐펙스 발표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들 기업들은 치킨 게임에 들어가 있어요. 중국에서 중국이 이렇게 앞서가는데 미국의 투자를 멈춘다? 안 한다? 좀 작게 하자라고 연대를 해버리면 치킨게임에 져버리고 도태돼버리죠. 그러면 중국과 미국의 패권 싸움에서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호재는 호재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젠슨황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큰 계약을 해줬는데 직접 나와가지고 할 일이냐라고 생각해보면 네. 우리는 에이전트 AI만 지금 보고 있고 그 캐펙스 투자 정도만 보고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것까지는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게 피지컬 AI. 그러니까 이제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자동차에 들어갈 자율주행이라든지 이게 다 피지컬 AI로 연결이 된다고 보면 사실은 에이전트 AI 같은 경우는 우리 가상의 공간에서 데이터들을 만들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지만 피지컬 AI는 실시간에 우리 물리적인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럼 단순히 생각하더라도 여기에서 저기까지만 가더라도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각각 개념에 따라서 또 많은 연산과 추론을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그게 피드백이 되고 해야 돼서 더 많은 여기 장표에 보이듯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해본다면 너무 힘든 시기지만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볼 때 우리는 조금 더 이게 시장의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 각자의 투자의 원칙에 처음에 투자했을 때 그 원칙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가서 되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한 달간 엄청난 조정을 겪었지만 우리 이 실적 가이던스 영업이익 전망치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오히려 전월 대비해서 지금 10% 내외의 가격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까지도 영업이익도 이게 상승폭이 완만해진 거지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500조 이상 그리고 하이닉스는 내년도 영업이익이 400조 이상이 나오고 있고 여전히 훼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총액이 지금 하이닉스 기준 한 1200조 원대 삼성전자 기준 1300조 원대 2-3년이면 다 회수가 되는 자금들인데 네. 너무 위축되는 건 아닐까 분명히 이런 것들은 항상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라고 말씀을 주시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워렌버 투자의 대가 워렌버핏과 그 스승님 벤자민 그레이엄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시장은 이런데도 저평가를 받는 이유는 당연히 미스터 마켓이라는 이야기로 훌륭하게 그 워렌 버핏의 스승님 벤자민 그레이엄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네.
그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힘들 때 여러분 주말에 그냥 카페에서 책 한 권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은데 제 8장에 이런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스터 마켓이라는 사람은 매일 아침마다 나를 찾아오는데 이 얘는 조울증 환자다. 좋을 때는 너무 좋게 보고 있고 비싸게 하고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해도 절대 깎아줄 생각도 없고 그 가격을 제시하고 있고 어느 시기에 보면은 너무 좋은 회사를 가지고 똑같은 거를 너무 싸게 그거보다 더 싸게 가격을 가져오는데 내가 안 산다고 해도 매일매일 나를 찾아온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스터 마켓 조울증 환자니까 시장에 나오는 가격은 하나의 지표라고 보고 여러분들께 투자에 어떤 지침을 주는 게 아니라 가격이니까 이걸 지침으로 보고 이렇게 하자는 거를 워렌 버핏은 이런 걸 가지고 이용을 하자는 것을 가장 위대한 투자의 원칙을 주는 거다. 우리 스승님께서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시장의 오해와 그의 오해에 불러진 이런 항상 있었던 이슈예요. 애플도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지는 거 엔비디아도 허다하게 있었고 지난 오늘 이런 하락은 엔비디아 쪽에 사실 엔비디아에 우리가 투자를 받는 건 아니에요. 순환 투자 관련된 이슈라고 하이닉스 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투자가 아니에요. 하이닉스는 부채 비율도 낮고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투자가 아니라 엔비디아에게 오히려 수요처고 오히려 엔비디아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우리가 그 공급성에서 최대 수요자가 필요한데 수요자가 힘들어지니까 같이 투자 심리 때문에 빠진 거지 시장에 대해서 바로 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번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는 투자를 가져가야 될 거냐라고 본다면 시장은 공포에 질려서 지금 같을 때는 우리 사실은 투매까지도 하죠. 하나도 안 들렸었던 작년부터 똑같이 안 좋은 부분을 얘기 주셨고 시장은 그렇게 뭐 좋게 볼 것만 아니라고 의견을 가지셨던 분들의 이야기가 지금에 와서야 굉장히 좋은 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의견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연초부터도 똑같은 의견이 한결같이 얘기했었던 부분이었고 창신 메모리 투자하고 있었던 거는 중국 정부가 수년째 몇십조 원의 투자 자금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게 걱정이었어요. 그게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을 따라오는 건 이렇게 간다면 정말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 좋아 지금 너무 다행인 부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수백조 원의 이익이 나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 미국이 정부 그 칩스법 관련해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비중이 60조 원, 연간 60조 원 정도예요. 뭐 중국도 많이 투자한다고 하면 연간 한 50조 내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가 정부 지원금은 조금 작다 할 수 있지만 개별 기업에 벌이던 이익이 수백조 원의 이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의 격차가 조금 벌어지고 창신 메모리가 따라올 거다 의구심 갖고 있지만 IT 영역에서 기술의 격차가 조금 벌어져 있는 것들은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기업의 이익이 우리 자본 잉여금이 있고 재투자를 할 수 있는데 50조를 벌어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과 300조, 400조를 벌어가지고 재투자를 할 수 있는 R&D 비용이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날까요? 그리고 한간에 우리 상반기에 또 굉장히 이슈였던 하나 노조의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노조 그 직원들에 대해서 지급을 해주는 거 각국의 인재들이 이렇게 이익을 연봉들을 많이 주니까 전 세계 인재들이 예전엔 삼성과 하이닉스를 떠났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알고 보니까 이야 오히려 글로벌 인재들을 또 모으는 효과를
고급 인재들을
예. 네. 그러면 이렇게 연구 기술 개발들은 앞선 기술의 인재들이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연초까지만 해도 저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하나하나가 해소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저는 여러분들께서 너무 힘들지만 시장은 원래 엔비디아도 30, 40% 빠졌고 애플도 빠졌고 이런 상황들을 다 딛고 서고 의심의 벽들을 타고 주가는 자기 가치를 찾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본연의 가치에 조금 착안하면서 하루하루 좀 이겨내 보시자 말씀밖에 드릴게요.
지난 뭐 작년 하반기 그리고 네네.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네. 무언가 의심되는 상황이 있어도 향후에 AI 산업에 네. 있어서의 성장은 정말 그렇죠. 지금은 정말 이 미약하지만 창대할 거다라는 네네. 그런 생각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도 사실 그 비유에 대해서는 산업계에서는 전혀 달라진 부분들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서로 앞다퉈서 맞습니다. 투자를 해서 지금 이 분야에서 이기려고
그렇죠.
승자를 차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시점을 과연 향후 뭐 짧게는 뭐 3개월, 네. 6개월 길게는 한 내년 이맘때쯤 되면 과연 어떨까? 네. 물론 이제 희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이 정말 앞으로는 볼 수 없었던 저점이야.
가장 낮은.
네. 네. 지금 시장의 수급의 흐름이나 심리들을 맞아요. 보면은 아무리 산업이 그렇게 좋아도
그렇죠.
결국에 주가는 뭐 이익에 수렴한다, 뭐 업황에 수렴한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걸 그렇죠. 우리에게 교육시켜주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사실 저도 이제 우리 업계에 있는 친구들끼리 네. 술 한잔 하면서 하는 얘기가 네. 이런 말 여러분들께 들으시면 좀 너무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레버리지 투자의 이런 위험성들을 나중에 겪는 것보다 우리가 도입된 초기에 사실 한번 도입된 제도를 없애버리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선진 주식시장으로 가야 된다면 이러한 상한폭은 미국도 홍콩도 상한폭이 없어요. 예, 그러면 우리도 장차 이걸 없애나가는 과정이고 예전에 우리나라 10%도 안 됐어요. 상한폭이. 이제 선진화 시장으로 가야 될 때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이 되고 이렇게 효율화되는 자본시장이 효율화됐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다시 뒤로 어차피 도입된 제도 를 돌릴 수는 없고
네.
이렇게 손실 본 분들께 너무 죄송스럽고 저 역시도 뭐 일정 부분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손실을 꽤 보고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런 레버리지는 사실 뭐 저희 업계 사람들은 압니다. 항상 레버리지 쓰지 마시고 현금으로 하시라고
네.
말씀드렸던 게 이러한 위험성을 겪고 가는데 한번 겪고 그리고 레버리지도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힘들었지만 조금 여러분들께서 여력이 되신다면 뭐 레버리지 비중 계속 늘려라 이런 말씀을 적극적으로 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가 투자에 대한 거에서 본연의 그 속성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한 번 더 본질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한 번 더 지금 참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이럴 때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게 정말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더 대단한 위대한 분들에 대한 것들을 기댈 수 있는데 이번 주말이나 이럴 때 조금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마음 추스릴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좋은 투자 대가들의 그런 뭐 가르침을 한 번 더 보는 계기도 한번 삼아서 한번 해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을 펼 수 있는 어떤 그 마인드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그 마인드가 굉장히 간이 작아가지고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증권가에서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상방의 여력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시장이라고 좀 분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 이유들을 계속해서 뭐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는 이제 V자 반등을 참 많이 봤던 우리 시장이었는데
맞아요.
V자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적어지고 있다라는 또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요. 혹시 네. 그 이유가 네. 변동성이 커진 우리의 시장의 어떤 체력이 좀 체질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유를 볼 때 보통은 수급의 논리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네. 아, 그러면 제가 차트를 준비를 안 해놔서 여러분들 오늘간 차트 한번 열어보시면 나올 거예요. 뭐 하이닉스나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갭이라는 게 있어요. 갭이라는 게 갭을 메우고 간다 이런 얘기도
네.
갭으로 하락을 하는 케이스는 이게 갭을 또 메워야 될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낙폭이 너무 가대했을 때는 또 옆으로 또 가격계적 뭐 추세선이 깨어지고 이탈을 했었을 때는 또 이탈했을 때 시간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런 뭐 논리들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낙폭이 급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저는 반등도 빠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낙폭이 있었다고 해서 기업의 가치가 본연의 가치가 없었다면 사실은 뭐 우리 2차 전지의 그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렇죠, 네.
장기간에 반등이 올 것 같았지만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네.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2차 전지 업종에서 캐즘까지 와버렸고 매출 과액이 따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만 너무 빨리 달렸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은 사실을 250만 원 이상 하이닉스 기준 250만 원 갔을 때도 밸류로 봤을 때는 비싸지 않았었고
네.
지금 가격도 더욱더 더 싼 가격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자금들이 움직인다 그리고 어떤 스마트머니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좀 빠른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내일이 또 SK하이닉스 실적
그렇죠.
발표이고 네. 그리고 내일 모레는 삼성전자 확정 실적 뭐 부문별 세부 실적이 그렇죠. 공개가 되는 자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뭔가 반전 드라마를 조금이라도 기대한다면 네. 부디 이 두 기업에서 뭔가 네. 이제 주가 부양을 위한 주주 환원책 뭐 이런 네. 거를 좀 기대할 텐데 어떻게 업계에서는 좀 이번 분기에 그런 얘기가 나올 뭐 상황이라고 얘기가 네. 나오나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주가가 하락할 때 주주 환원책이라는 부분이 예전에는 주가가 하락할 때 이런 얘기는 별로 없었어요.
네.
뭐 우리 공매도 중단시키겠다 이런 내용이었고 하지만 주주 환원책이라는 얘기가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주주에 대해서 주주 가치를 높여야 되겠다는 건 우리 이 지금 시류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코멘트는 충분히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런 뭐 온도가 톤이 좀 낮은 톤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주가의 영향을 지금 이렇게 침체기에는 주가의 영향을 굉장히 줄 수밖에 없겠지만 그걸 그 단기적인 이유거든요. 사실 주주 환원을 너무 과하게 해버리면 이렇게 추격자들이 따라오는 국면에서
네.
오히려 그 다음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안심을 하고 갈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표 잠깐 보여드리면
네.
제가 이 장표는 사실 22년도 3% 1년간 나왔을 때도 가져왔던 장표고 지금도 나오는 거지만 이 시장에는 평균적으로 연 25%씩 우리 인류의 데이터 소모량은 계속 사용을 쓰고 써나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정체가 됐든 아니었든 제가 22년도에도 이렇게 진짜 될까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 장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고 그때 당시에도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30, 40%는 당연히 빠져왔었고요. 그런데도 이 시장은 이렇게 비가역적으로 데이터 소모량은 성장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이런 수요가 있는데 연평균 25% 정도 수준이에요. 10년이 지나고 11년이 지나면 10배로 총 Q가 성장을 해버립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지금 당장 이번 분기에 조금 덜 올랐다.
네.
더 올랐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 우리 인류가 진보사진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AI라는 거는 핵심적으로 필수적으로 가는 거고 미국과 중국이 사실 전쟁터는 이미 이 AI 그 전장은 뭐 무력을 미사일만 쏴야만 전쟁인가요? 사실은 이런 이미 중국과 미국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AI의 패권을 가져가는 게 우리 향후 우리 인류 미래의 패권을 가져갈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에서는 미국도 사실 조금 헉헉대고 있을 겁니다. 이미 샤오펑이라든지 이런 샤오미라든지 BYD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이미 이익을 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테슬라와 뭐 루시드나 이런 기업들이 있지만 조금 오히려 테슬라 제외하고는 조금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단기적인 노이즈에도 사실 많이 힘들고 하지만 좀 더 먼 안목으로 우리의 고지는 당장 이거 지금 옷 골라가지고 회복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보고 이런 시기도 투자를 하는 게 그래야 우리가 우리 전고점이 아니에요. 전고점 가면 본전이잖아요. 우리 원금 투자하려고 조금 보려고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네.
1년, 2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계속 같이 해나가야 될 게 투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긴 안목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 다음 2부에서는 모셔놓던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 지금 투자를 여유 자금이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 적금 만기가 돌아왔다.
적금 만기가 거의 네 됐습니다.
1부는 저 2부의 ELS에 대한 자금도 고려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공포의 단어 ELS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굉장히 조금 네,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맞아요. 텐데 2부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질문을 부장님께 드리고 2부 한번 만나볼게요. 네. 저희가 사실 확인하고 가자 확인하고 가자가 지금 한 두 달 넘게 저는 이 맞습니다.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네. 이번 주에 도대체 우리 확인할 거 거의 다 나오지 않나요? 빅테크 실적 나오지.
그렇습니다.
FOMC의 네. 금리 향방 사실 그래도 굉장한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네.
FOMC가 있는데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를 또
굉장히 좀 이 금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혹시나 이번 주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네. 실적 중에 가장 지금 신경 쓰고 계신 게 어떤 부분이죠?
윤권님께서 사실 정답을 먼저 말씀을 주시고 답변을 그래요? 달라고 하셔서 네. 너무 좀 역시 감사한데 역시 스마트하신 멋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네, 금리라는 게 사실 가장 큰 저는 변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금리.
네, 금리가 상수가 되었을 때 좀 마음을 놓긴 하지만 지금 같았을 때 전쟁이 고물가를 부르고 고물가가 고금리를 부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고금리가 어디까지 연결이 되면 엔비디아가 생태계를 구축하고 투자까지 해주는데 일반 부채가 없는 기업도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향 별로 없습니다.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요단에서 그 빅테크 AI 기업들은 지금 투자 자금이 들어가야지만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까지 수익화는 덜 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부채 비율은 굉장히 높아서 네. 이들의 부채 비율 금리가 0.5% 1%만 올라가더라도 영업이익 순이익의 훼손뿐만 아니라 막대한 비중까지 가서 부채 비율이 이게 너무 올라가서 기업의 생존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위기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정말 중요한 향방이 맞을 수 있고 금리가 그렇게 무너진다 하더라도 금리가 좀 단기에 뭐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돼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이 AI의 생태계는 무너질 걸로 보이지는 않아요. 금리가 고금리 이후에는 다시 또 침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장기 침체는 다시 또 저물가를 불러서 다시 한 번 더 또 꽃이 필 수 있는 시기는 또 만들어질 수 있어서 물론 한 번 다 없어지고 나서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AI의 필수제고 그 기업들의 생태계가 그렇게 고금리가 왔다 해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고 하면 우리는 단기적인 흔들림에서도 위축이 되고 흔들릴 수는 있긴 하지만 꼭 붙들고 가시고 그리고 비중 줄이는 것보다는 정말 여력이 조금씩 된다면 조금씩이라도 비중을 늘려가는 방법 아니면 직간접적으로 비중을 이쪽 비중을 좀 가져가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좀 지킬 수 있는 대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숙고해서 판단을 하시고 좀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의견을 네.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중국 창신 메모리도 오늘 개장 전부터 좀 하락하는 흐름이 보여서 이게 창신 메모리 마저도 이제 뭐 반도체 관련해서 주가의 하락을 피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여전히 서킷 브레이커 때문에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코스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6.37%에서 낙폭을 뭐 쉽게 줄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 구간의 움직임입니다.
네.
자, 시장 이야기를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나눠봤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는 파생 상품 솔루션 본부의 이창희 이사님 모시고 자세히 또 ELS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투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시장의 오늘 하락에 대해서 각 증권사에서 이제 시장에 대한 마켓의 흐름을 확인하는 애널리스트 분들의 분석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공통된 얘기는 이 시장의 하락이 이제 일단 과도하다. 여러분들도 느끼시는 것처럼 과도하다라는
네.
거고 이제 내일부터 발표가 되는 시장의 빅테크 실적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반전의 메시지가 분명히 될 건데 이게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게 공통된 의견들입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우리는 이제 투자를 멈출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지금 멈춘다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주식을 안 한다, 안 보겠다라는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께서는 다양한 대안들이 좀 있기는 한데 관련한 이야기 중에서 오늘은 ELS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ELS, EW 하면 요 이자 들어간 것만 생각하면은
잘 보지 말라 그랬어요.
위험하다라고만 예. 생각하는데 그 관련한 구조와 또 지금 시점에서 ELS는 어떤 메리트가 있는 건지 한번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상품 솔루션 본부 이창희 이사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사님 더 좋은 날, 시장 좋은 날에 모셨으면은 저희가 조금 밝게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아쉽긴 하고요. 이사님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 파생상품솔루션부에서 ELS 주가연계증권 설계하고 세일즈하고 있는 이창희 이사라고 합니다.
ELS 하면 우리가 워낙에 좀 부정적인
홍콩
그런 생각을 많이 네. 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ELS가 투자했어서 좋은 대안이 되는 거죠.
그 최근에도 뭐 홍콩 H지수, 뭐 ELS 대규모 손실도 있었고
네.
또 오늘까지 장 빠지는 날에는 ELS에 대해서 만약 위험하다, 뭐 큰 손실이 날 수 있지 않냐라고 그렇게 편견을 가지시고 그런 생각 가지시고 있으실 수 있는데요.
네.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까지 지금처럼 주가가 빠질 때에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 뭐 몇 개 안 되는 상품 중에 하나가 이 주가연계증권 스텝다운 ELS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한번 장표를 한번 보면서
좋습니다. 네, 네. 준비한 장표 보면서 일단은 ELS 하면은 저희는 도망다닙니다. ELS를 무서워하신 분들 그리고 그쵸. 굉장히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설명을 좀 쉽게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좀 설명을 좀 쉽게 드리겠습니다.
네.
그 예금 채권보다 좀 높은 수익률을 원하시고 그리고 주식이나 ETF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ELS 주가연계증권 상품을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특히 오늘 주로 소개해드릴 스텝다운 ELS 상품은 한 번도 투자 안 해보신 고객분들은 계실 수 있겠지만 한 번만 투자해보신 분들은 없을 정도로 꽤나 역사가 오래된 금융투자 상품이고요. 이게 역사가 오래된 만큼 좀 상품이 조금씩 진화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ELS 기본 구조는 장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 지수에 연계해서 사전에 정해진 수익 구조에 따라 손익 구조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 사전에 정해진 수익 구조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투자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사전에 정해진 수익 구조라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상품의 안내가 다 되잖아요. 뭐 이 종목이 몇 퍼센트 이상까지 상승 혹은 하락하지 않으면은 그 예정됐었던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네. 맞나요?
특정 구간까지 하락하지 않으면
네.
예, 사전에 약정된 수익률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우리가 그 ELS의 수익구조 장표도 있다 보니까 그 장표 네. 보면서 저희 이해를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본적인 스텝다운 ELS는 주가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방향성 투자가 아니고요. 기초자산 주가가 어느 범위에 있을 것인가에 따라 투자를 판단하게 됩니다.
네.
이 범위에는 기초자산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이렇게 포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100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해당 주가가 35% 수준까지 갈지 말지 즉 이제 마이너스 65%까지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여 투자하면 사전에 약속한 투자 수익률을 수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삼성전자 시총이 뭐 오늘 좀 빠졌지만 1400조 원이라고 우선주 별도로 해서 가정을 한다면 시가총액이 490조까지 빠지냐 마냐 이거를 판단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스텝다운 ELS는 주가가 상승하다 하락하든 그 투자 수익이 날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지금 ELS라는 상품 자체도 굉장히 이제 그동안 손실을 봤었던
그렇죠.
투자자분들이나 네. 뉴스 보도로 인해서 위험하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 사실 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납득이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고점 대비해서 네. 30%가 40%, 더 빠졌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ELS에 이전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그렇죠.
그냥 청산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또 생각이 달리면 지금 구간에서 이 ELS를 바라본다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35% 된다라는 과정은 우리가 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건데 네. 이게 또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여기서 추가의 35% 더 빠지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한테는 괜찮은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고요.
과거에
ELS가 투자 원금 손실이 났을 때가 그 낙인 배리어, 그러니까 원금 손실 배리어가 50% 혹은 네. 60% 수준일 때 투자한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네.
현재 고점 대비해서 뭐 마이너스 50%나 마이너스 40% 가면 원금 손실 나는 구조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런 구조들이 ELS 상품이 많이 진화되면서 조금 바뀌었고요. 최근에 이 원금 손실 배리어가 35%로 제가 예시를 들었지만
네.
최근에는 30%, 25%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꽤 매력적인 투자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많이 진화했고요. 그러면 이 기초자산들이 그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로 많이 바뀌었고 기초자산 또한 예전에는 뭐 국내 종목형 뭐 다른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이런 대형주가 아닌 종목들도 기초자산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반면에
네.
최근에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실적 베이스의 초우량 종목 중심으로 기초자산이 설정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실적이 뒷받침되고 만기 3년에 한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까지 빠지냐 안 빠지냐 이거에 대한 투자 판단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ELS가 네. 말씀해 주신 그 밴드가 제가 약간 청산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아, 예. 원금을 못 찾는 거죠.
아, 원금이 손실이 되고요. 원금이 다 그 손실되는 건
완전
아니고
청산은 아닙니까? 예,
주가가 하락한 만큼 원금이 손실하기 때문에 아. 주식을 직접 비교하는 거랑 원금 손실률은 동일합니다.
그럼 예. 만약에 1억을 투자했을 네. 때 네. 주식이 거기 이제 기준은 35% 하락이었는데 네. 40%가 하락했으면은 네. 그 주가만큼의 원금의 손실이 발생을 하는
맞습니다.
거고
처음 들어간 주식 대비 하락한 만큼의 만큼만 네, 손실이 네, 나기 네. 때문에 해당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거와 손실률이 동일합니다.
근데 뉴스 보도에서 자꾸 왜 청산 이런 단어를 막 써서
아, 청산이란 용어는 사실 ELS에는 정식적으로는 네. 존재하진 않고 아. 그 손실 상환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이게 뭐 ELS의 단점이 그 만기가 있기 때문에 네. 주식은 본인이 원할 때 중간에
사고 팔고가
네, 매도할 네. 수 있지만 네. ELS라는 건 만기가 있기 때문에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손실이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네. 물론 중간에 중도 환매가 될 수 있지만 주식처럼 네. 이렇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절차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팔고 싶은데 못 팔고 네. 기다렸다가 자기 본인이 생각했던 수준보다 더 빠져가지고 손실이 더 커지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고객분들이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
그러니까 워낙 우리 시장이 지금 숏과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굉장히 많이 좀 이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건 만기가 있고 네. 또 이 상품마다의 어떤 그 보장 범위가 조금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맞습니다. 충분히 인지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방금 ELS 특히나 스텝다운 ELS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례가 있다면 조금 저희가 이해가 더 편할 네, 것 같아요.
한 번 더 장표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실제 스텝다운 ELS 최근 7월에 발행됐던 NH투자증권 ELS 상품입니다. 기초자산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만기는 2년이고요. 조기상환 관찰주기는 3개월입니다. 스텝다운 ELS는 기초자산이 1개 이상으로 설정이 되고 만기와 자동 조기상환 주기가 사전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기보다 짧은 3개월이나 6개월 이내 수익상환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게 조기 상환 조건과 낙인 배리어입니다. 이 장표 보시면 55, 50, 35 이렇게 여러 가지 숫자가 막 적혀 있는데요.
네.
왼쪽에 55에서 50까지 표기된 부분이 수익 상환 조건이고요. 오른쪽으로 붉은 글씨로 적혀 있는 KI 뭐 35%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네.
이게 원금 손실 조건, 이제 낙인 배리어의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우선 앞에 수익 상환 조건은 조기 상환 관찰 주기인 매 3개월 시점에 기초자산 가격이 55% 이상에 있으면 사전에 정해진 수익률로 자동 조기 상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삼성전자 시가총액 1,400조 기준으로 하면 770조 이상으로 상회하고 있으면 주가가 상회하고 있으면 이 수익 상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더불어 투자 만기인 2년 동안 하루라도 낙인 배리어 35%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즉 마이너스 65% 초과해서 하락할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 만기 2년 동안 마이너스 65% 초과해서 하락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연 수익률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수익률이 맨 밑에 적혀있는 연 27% 이 수익률도 상당히 작지 않은데요.
네.
이 수익률 역시 사전에 정해진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ELS는 보통 어떤 분들이 투자를
그러니까요.
많이 하세요?
과거에는 그 뭐 약간 예금이나 채권의 투자 대안으로서 좀 더 높은 금리를 원하는 확정 수익률을 원하는 예금 채권 투자자들이 ELS 투자를 많이 하셨고요.
네.
최근에는 주식 시장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주식을 하시다가 일부는 이제 이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그 이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리스크를 좀 보완하고 하방을 좀 막고 싶은 투자자들이 ELS로 많이 투자를 하시고요. 혹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타이밍을 놓치셨을 수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날 뭐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겠지만
네.
예,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이 이 ELS라도 조금 투자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 사례를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같은 사례인데요.
아, 네네네.
뭐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그 중요한 이 손실 조건부터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익 조건 앞에 좀 설명 들어서 아실 것 같고요. 그 손실 조건, 리스크 관리가 좀 중요합니다. 그 손실 조건인 이제 낙인 배리어가 가장 중요한 이 조건인데요. 그 해당 상품은 낙인 배리어가 35%였습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이제 89,250원 그리고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64만 4,700원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로 손실이 되었습니다. 그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 장표에서 언급한 조기상환 조건이 충족이 안 될 경우에는 이 락인 배리어에 따라서 수익 상환과 원금 손실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 조기상환은 안 되었지만 만기 동안 락인 배리어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최종 수익률 연 27%의 2년치의 수익률과 함께 원금과 수익 상환이 되고요. 그리고 낙인 배려 미만으로 내려간 적이 있는 경우에는 네. 그 하락폭만큼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혹은 이게 파생상품이어가지고 이게 하락한 것보다 더 뭐 추가로 손실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상품은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원금 비보장형 상품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낙인이 되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더더욱이 그냥 넋놓고 있을 게 아니라 더더욱 전문가와 상담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금융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중간에 좀 유의해야 될 상황들을 이제 준비를 해주셨을 텐데 중간에 네. 전문가와 함께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품 구조입니까 이게?
아 저는 대응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ELS가요?
네. 네. 그 ELS가 이제 수익상환 주가 기초자산이 올라가지고 수익상환이 나면 그냥 이렇게 기다리시고 조기상환이 기다리시면 되는데요.
네.
그 낙인이 될 경우에는 이거를 기다려야 될지 혹은 중도환매를 해가지고 그렇죠. 다른 투자 대안을 확인해봐야 될지 아니면 이제 뭐 만기가 별로 안 남았으면 그 만기 때까지 좀이라도 기다렸다가 만기 직후에 다시 다른 투자 상품 투자 대안을 알아봐야 될지 이런 것들이 전문가와 좀 면밀한 그 약간 상담이 필요한 부분. 과거에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약간 그 크게 부각은 안 됐었는데요. ELS가 한 20년 이상 자본시장에서 있다 보니까 이 사후관리 영역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ELS 투자를 실제로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시장도 지금 여전히 크죠?
맞습니다. 그 과거에는 은행에서 주로 ELS라는 네. 상품이 많이 팔렸고요. 많이 팔릴 때는 연간 70조, 80조씩 발행됐던 굉장히 큰 시장이었는데
네네.
그 말씀드렸던 홍콩 H지수 손실 사태
그렇죠.
이후로 그 은행에서는 유일하게 한 군데 은행에서만 ELS가 판매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20조 이상 ELS가 꾸준히 판매되고 있고요.
네.
26년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한 동기 대비해서 50% 이상 ELS가 판매량이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그 홍콩 ELS 사태가
그렇죠.
제가 기억이 맞다 24년도
상반기입니다.
예, 있었던 일이죠.
네.
그리고 나서의 투자 트렌드가 그 전후로 좀 달라졌나요?
아,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일단
달라졌죠?
홍콩 H지수 기초자산 ELS 상품 자체가 조금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네. 네.
그리고 기초자산들이 뭐 코스피 S&P 500, 코스피 200, S&P 500, 유로스닥 50 같이 글로벌 대표 주가 지수 혹은 그 미국의 뭐 엔비디아라든가 뭐 그 실적이 잘 나오는 빅테크 중심의 기초 자산 그리고 작년부터는 하이닉스나 그 삼성전자 같이 실적이 잘 나오는 초우량 기업 중심의 기초 자산으로 그 상품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저희 댓글 분위기도 그렇지만 저희가 하나하나 읽어 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좀 있는 게 굉장히 이제 ELS에 대한 인식 자체가 예전부터 이제 안 좋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오늘 시장에서 이제 파생 상품을 또 알려드리러 나왔기 때문에
네.
아마 이사님은 많은 역할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또 인식을 가지신 분들께 설명도 많이 해드려야 되고
네.
혹시 우리가 좀 ELS 투자를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좀 고려해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사님?
아 ELS 뭐 투자 유의점을
말씀드려
그렇죠. 예, 투자 유의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표를 한번 더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ELS는 원금 비보장형 상품입니다. 예, 그래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기초자산 중에 가장 낮은 기초자산 가격 기준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손실이 좀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상환 배리어랑 낙인 배리어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리스크를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ELS를 선별하시기 권장해 드리고요. 무조건 이렇게 쿠폰이 높다고 좋은 ELS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기초자산도 주가 회복력이 있는 초우량 기업 중심으로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낙인 배리어를 하해해가지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발생할 경우에 그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에 잔여 만기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는데요. 잔여 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남은 조기 상환 기회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잔여 만기가 몇 개월 안 남을 경우에는 만기 이후에 기초자산 주식을 직접 매수를 한다던가 혹은 관련 ETF를 매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가 회복에 따른 손실 회복을 목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고요. 낙인이 되더라도 손실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ELS를 회차별로 이렇게 분산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LS는 주식이나 ETF처럼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유가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황금성에 다소 제약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ELS 투자는 만기와 조기 상환 가능성을 고려해서 기간자금으로 유동자금이 아닌 기간자금으로 투자하시기를 반드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용하기가 어려운데 ELS는 왜 투자를 하는 걸까요?
아, 운용하기 어려운데 ELS 네. 투자한다.
실시간 네. 대응도 잘 안 되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왜 굳이 주식을 투자 안 하고 네. ELS를 하는 분들은 ELS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의외로 보시면 그 뭐 증권사에 방문하시는 고객들 보시면 아예 뭐 해외 주식이나 국내 주식 이런 네. 변동성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고 싶지 않다라는 고객분들도 분명 있으시죠.
고정을 원하는.
네, 네. 고정을 원하는. 특히나 최근에는 법인 투자자들도 ELS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전년 대비해서 이것도 한 4, 50% 늘었는데 법인 고객 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직접 투자해서 이렇게 변동성을 수치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받기보다는 네. 이게 확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케이스도 많고요. 거액 하이네워스 고객 자산가 분들도 요구 수익률이 있으면 그 요구 수익률에 맞게 이렇게 리스크를 감안해서 투자하시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달 사이에 사실 본주 우리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얘기하는 두 네. 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하락하니까 지금 만약에 ELS를 뭐 6월에 투자했어 봐요. 그러면은 네. 엄청난
손실이죠. 네.
하락에 그대로 노출돼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본주처럼 그 알주식처럼 매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 거잖아요. 한 달 사이에.
뭐 말씀하신 게 반은 네. 맞고 반은 틀린데요. 네, 이렇게 네. 평가 금액 기준으로는 마이너스가 날 수 있지만 아까 낙인 베리어가 35% 혹은 네, 30% 정도로 설정하고 있는데 네. 이 낙인 베리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원금 손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코스피 200이랑 삼성전자가 뭐 리만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보면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뭐 70%, 뭐 마이너스 60%까지 빠진 적이 있냐? 네. 그러니까 없더라고요. 네, 뭐 과거 데이터가 뭐 앞으로를 개런티 하진 않지만 아. 그 정도로 이렇게 큰 기업과 큰 주가 지수로 대응을 한다면 낙인 베리어 35%, 낙인 베리어 30% 정도는 이렇게 그래도 그렇게 뭐 만기 2년 안에 이렇게 하락하는 거를 예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네, 네.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많이 빠져가지고 좀 조심스럽네요. 이런
맞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 사실 이사님께서 ELS 관련해서도 정말 많은 지금 이미 다들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와중에 나와주셨는데 또 하필은 시장 상황이 이렇게 좋지
그러니까요.
않은 상황에서 네. 말씀해 주시나 정말 예, 고생 많으셨고요.
네.
지금 일단은 서킷 브레이커가 풀리면서 주가지수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낙폭을 줄이지는 못합니다.
커졌습니다.
8.51% 하락하면서 6,180선 기록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네.
지수도 낙폭 조금 더 늘어나면서 6.74% 하락한 713포인트선 지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서킷 브레이커 이후에 시장이 좀 이렇게 단기 저점 딛고서 반등을 한다라는 우리의 그 희망찬 시나리오는 이렇게 좀 무너지고 말았는데
그렇습니다.
김종문 부장님께서 오늘 좀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할 말씀이라는 질문도
네.
조금 송구스럽네요.
네. 네. 사실 너무 힘드시는 시간이죠.
네.
우리가 생각과는 다르게 주가의 움직임은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어떤 투자들도 우리가 어떤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 쉽게 우리가 막 순탄하게만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늘도 뭐 댓글 보고 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논의를 하다 보니까 그 다른 포트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소외받으시는
그렇죠.
것도 있으실
네.
것 같은데 어떤 그 기업의 그 가치와 그런 기업의 본질적인 그 이익의 현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그 기업의 가치를 생각하면 지금은 분명히 감회도 구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호재성 얘기들도 안 들리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미스터 마켓의 그런 흐름에 우울한 시장의 분위기에 맞아서 여러분들 어쨌든 뭐 팔지 말라고 해서 더 빠지면은 또 정말 더 송구스러울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기는 충분히 가치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을 코스피 주가 수준을 봤을 때 정말 극단적인 하단 국면까지 와 있는 구간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시기에 비중을 줄이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는 마음으로 좀 시간을 좀 더 지나봐 주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나마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자, 코스피 8.72%, 삼성전자 10%대 하락,
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12%대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SK 스퀘어가 13%대, 삼성전기도 14%대 모두 이제 두 자릿수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오늘 그래도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오르는 게 참 신기합니다. 네. 사실 지금 뭐 금리에 대한 부분이 좀 상방으로 열려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는 와중에도 셀트리온이나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종목들이 오른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한데요. 시장 상황이 오후장 되면 좀 낙폭을 지금 오늘의 저점이 저점이기를 하는 바람으로 다들 바라보고 계실 텐데 네.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뭐 이야기를 해드릴 수도 없어서 사실 여러분들이 계속 뭐 앵커들은 주식 투자 안 하냐 왜 그렇게 차분하냐라고 하는데 저희도 합니다.
현금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 네, 있고요. 예. 근데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 여러분들께 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사실 뭐 몇 년 뒤에는 지금의 주가는 아주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만 있다면 뭐 더 사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열심히 일해야죠. 뭐 여러분들도 시장을 지금은 오늘은 조금 멀리하세요. 예, 오늘은 어제도 멀리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오후장 네. 괜찮아졌는데 오늘은 그 정도까지의 에너지는 사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내일 삼성전자 내일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그리고 그 다음 날인 30일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시장의 이런 우려를 싹 잠재울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가 억지로라도 웃어보려고 노력하고 억지로라도 여유 있는 척이라도 그럼요.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 주식 때문에 그날 하루하루의 직장 사무실 내 분위기, 가족 내 대화 단절 이런 것들이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나부터라도 계좌 잠깐 덮어놓고 만약에 네. 안 떠나실 거라면 덮어놓고 약간 좀 환기 좀 시키시죠, 여러분들. 네.
자, 여러분. 고퍼스 이런 거 안 샀어요. 네. 예, 시장 저희는 함께 가니까 여러분들이 외롭지 않게 저도 그 길 함께 하고 있고요. 계속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좀 힘내죠. 힘내서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